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접한 러시아의 도시 벨고로드에서 3일 폭발이 발생해 최소한 3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폭발로 인해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의회의 안드레이 크레시아스 의원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벨고로드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민간 건축물이 파괴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공격 행위라고 주장하고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대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멜리토폴의 이반 페드로프 시장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멜리토폴의 러시아 군사기지 네곳 가운데 한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에서 민생고와 정치 세력 간 대립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가 의회를 습격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수도 트리폴리와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해 리비아 동부 도시 토브룩에 있는 하원의원 청사를 비롯한 공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부르질렀습니다. 스테파니 윌리엄스 유엔 리비아 특사는 2일 트위터에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토브룩에서 있었던 하원의원 청사 급습과 같은 공공기물 파손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유전지대인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유엔의 인정하에 수도 트리폴리를 통치하는 리비아 통합정부 간의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측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거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2020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서명하고 지난해 12월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여러 법적 분쟁과 논란 많은 후보들로 인해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2일 최근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설치한 가스 채굴 시설을 향해 비행하던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단체의 무인기 석대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지중해 천연가스 매장 지역 영해 문제와 관련한 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해당 무인기들은 조기에 발견됐고 즉각적인 위협을 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일 취임한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 가자에서 테헤란, 레바논에서 해안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죽음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경고한다며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라피드 총리는 이어 이스라엘은 모든 적과 모든 위협에 맞서 어떻게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중해 카리쉬 유전에 천연가스 채굴 시설을 세우고 해당 지역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은 이 지역이 분쟁 수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최대 경축일인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가뭄으로 인해 불꽃놀이를 포기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4일인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인들은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꽃놀이를 즐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위험이 산불 위험이 제기되면서 미 서부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취소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애리조나주 북부 도시 플래그스태프 시는 올해 연례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진행하지만 산불 위험을 고려해 불꽃놀이 대신 레이저쇼를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에서도 전통적으로 펼쳐지던 대형 불꽃놀이가 취소됐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소비자용 불꽃놀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과 공급망 문제 탓에 불꽃놀이가 취소된 지역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유베이디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당시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유베이디 교육국 경찰서장이 겸직하던 시의원 자리에서 사퇴했습니다. 피트 아리돈도 유베이디 경찰서장은 지역 언론에 고심 끝에 시의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초 유베이디 시의원으로 선출된 아리돈도 경찰서장은 유베이디 롭 초등학교 총격 참사가 발생한 지약 일주일 만인 5월 31일 비공개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아리랜드 서정은 앞서 지난달 22일 행정 휴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정상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협회가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마드리드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응한 우리의 삼각협력을 보다 깊이 조율할 기회라면서 우리의 삼각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 우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나토 회의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뭐 정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뭐 볼 수가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최근의 상황을 일컫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서유럽, 즉 민주주의가들이 중심이 되는 서방 진영과 그리고 옛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는 그 공산권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 그 대표로는 미국과 소련 세계 말하자면 양대 그 강대국 간의 대립을 냉전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 이제 1990년대 초에 소련의 붕괴로 사실 냉전은 종식됐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즉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한쪽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서유럽 민주주의 진영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굉장히 첨예하고 또 굉장히 점점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신냉전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을 보면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굉장히 안보상 위협이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네. 6월에. 네. 그 이후에 상황은 미국과 그 유럽 국가들, 특히 나토가 중심이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 제재로 말하자면 지금 그 압박하고 압력을 가하는 상황인데요. 서유럽 국가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상당히 단결돼 있고요. 또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런 그 연대 그리고 동맹의 목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예. 물론 날카롭게 여기에 맞서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삼가는 대신 오히려 두둔하고 또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령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말하자면 수출 규제로 지금 러시아의 경제를 압박하려고 하는 미국 등 서유럽 국가들의 노력이 중국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중국이 인도와 함께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러시아는 오히려 국가 재정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미국과 서방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고 또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말하자면 진영을 나눠서 대립하는 상황이 지금 신냉전을 말하자면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서유럽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 전략 개념을 상당히 바꿨습니다. 이 10여 년 전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그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전략 개념을 바꿔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10년 전에 그 나토가 러시아를 규정한 것,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그 오바마 미국 행정부 때만 해도 중국의 성장이 세계 성장에 기여한다고 했던 그런 미국과 서방 측의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신냉전 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자, 이현 기자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해 주시죠. 이 러시아에 대한 무력 봉쇄 조치,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연구하는 배치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이번 회의에서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제 정상회의가 열린 건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그 집단 안보 체제죠. 그래서 이제 유럽은 그 나토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 그 안보 걱정 없이 평화를 그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2월에 이제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면 침공을 한 겁니다. 2차 대전 이래 이제 유럽에서 이런 전면 전쟁이 발생한 건 처음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나토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물자,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그 나토 정상회담을 열면서 러시아를 겨냥해서 새로운 그 일종의 그 무력 봉쇄 조치, 미군 배치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29일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미군은 그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이제 영구 배치하기로 했고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국가죠. 그 루마니아에도 여당급 미군을 그 순환 배치하고 발트 3국에도 순환 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영국에는 그 F-35 그 스텔스 전투기를 2개 대대를 그 추가 배치하고 또 스페인에도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벌써 미군은 지금 그도 과거에는 한 8만 명 정도가 유럽에 배치돼 있었는데 벌써 2만이 늘어서 10만 명이 그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증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미군의 배치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그 독일 등그 유럽 국가들도 나날이 그 군사력, 방위력 이런 것을 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거는 나토의 그 신속 대응군을 30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경우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GDP의 그 2%를 군사비에 지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올해만도 그 국가 방위를 위해서 특별 자금으로 1,000억 유로를 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유럽 국가들이 그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상당한 그 군사력 강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윤 기자가 나토가 이제 전략 개념을 바꿨다. 그래서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 베이징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서방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금 규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놓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윤 기자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전략 개념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말하자면 유럽에 있어서 말하자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예.
지금 러시아에 대한 침공이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예.
따라서 지금 유럽이 일치해서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바로
예.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표현 그대로 베이징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련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타이완 문제가 있고요.
예.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보고 말하자면 무력 점령 관련한 언급도 사실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남중국해 문제,
예.
남중국해에서는 동아시아의 주변국들 또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대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인권과 관련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문제, 또 홍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이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하고 협정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군사 기지 설치 가능성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또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서 서방국들의 대러 제재를 무력화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렇게 특별하게 적시는 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 또는 서방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냉전과 같은 그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일본 정상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나토가 이 서방의 군사동맹인데 이 동양 국가들이 참석을 한 것,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 일본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나토가 이들 국가들을 초청을 했다, 이렇게 보다는 아마 미국이 초청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러시아에 대한 봉쇄 조치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봉쇄 조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러시아의 위협보다는 중국의 위협, 이것이 더 크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동맹 관계를 상당히 회복을 했거나 최근 들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회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유럽에서는 나토가 러시아를 물론 담당을 하고 미국도 하지만 동시에 아 북중 그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에 대항해서 아시아 국가들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이번에 아, 나토 정상에 불러서 같이 했는데 이것은 아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이쪽에서도 연합전선을 펼쳐서 같이 대응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 정상 참여가 뭐 절대로 뭐 그렇게 뭐 환영할 그런 현상은 아니었겠죠.
아, 그렇습니다. 전혀 환영하는 기류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아, 경고성 발언까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이 입장 표현을 보면은 성명 등을 통해서 그런 아, 그 기류를 분명하게 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아, 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아, 담화를 보면요. 아, 그 중국은 이제 나토가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네.
대해서 아, 엄중하게 우려하며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토가 이렇게 아, 그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그 역할을 그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식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또 아태 지역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을 그만두라 이렇게 나토 측에 경고하고 있고요. 중국 그게 한국 주재 대사죠. 싱하이밍 대사도 나토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그 표현을 써가면서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토를 특히 이 싱하이밍 대사는 냉전의 산물로 그렇게 비판하면서 나토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진영 대결을 만들고 냉전 사고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경우에 미국, 한국, 일본이 결속을 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결속을 하는 이런 그 양자 대결 구도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미 그 동북아시아에는 그 같은 구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북방삼각관계라고 옛날에 불렀던 건데요.
예.
그 관계가 있고 남쪽에는 또 남북삼각관계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의 구도가 이미 형성되고 그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몇 가지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조치가 계속 미국이 취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5월에 그 한국, 일본을 방문을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 IPEF라는 건데요. 이것을 발표했고요. 또 쿼드 회의도 열었고 이번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그 미국, 한국, 일본 3국 그 정상회담을 열면서 공식적으로 그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동북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 시대가 벌써 이미 시작이 됐고 그 같은 북방 삼각관계, 남방 삼각관계가 상당히 공고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은 이제 한국 일본 관계가 좋아지기를 많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는데 또 윤 대통령도 그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근데 과연 이 올해 계속되고 있는 그 양국의 갈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윤 기자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개선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특히 한국과 일본은 그 중국을 그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들 아닙니까?
네.
이 중요한 두 나라들이 협력하고 또 공조해야 효과적으로 중국을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그동안 계속해서 압박해왔다고 할까요? 아니면 추진해왔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의 새로 그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 왔고요. 또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그 정치적 전략적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집권한 이후에는 그 미국에 대한 동맹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 사안이고 중국과는 사실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명백하고요. 바로 그런 것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그 참석하게 된 계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이렇게 세 사람이 그한 5년 만이었죠. 3자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또그 회담 직후에는 언론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만나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인 것을 확인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는 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서 일본과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조건 면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이제 진전을 이룰 그런 조건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고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또두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민족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섣불리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하고 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작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의 관계자도 지금 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할 정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한 일또 중러 북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되면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좀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미국과 사실 그 중국이 협력을 해도 북한 핵 문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예.
갈등이 고조되면은 상당히 그 풀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입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당시 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대북 제재 2397호를 채택을 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대북 제재의 아주 핵심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건데요.
네.
달라진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올해 북한이 그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도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 위반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고 했고 그것이 5월 26일 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는 똑같은데 지금 국제 정세가 그만큼 이렇게 바뀌었고 이것이 그 미러 간의 또는 미중 간의 그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한 문제가 그 어려워졌다. 이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 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깐 권영세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나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의 직면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비판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은 물론 모종의 행동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권영세 장관은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그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권영세 장관은 이 핵실험은 이 미사일 시험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과거에 보면은 자신이 이제 그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맡을 당시에 그것이 이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인데요. 그때 중국 측 인사들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견들을 들었었다면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7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네. 보면은 앞서 저희가 이제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보면은 이 남방삼각과 북방삼각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양측이 그 블록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것이 핵실험이 됐던 아니면은 앞서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의 그 반대에서도 보듯이 그 서방 측과 말하자면 함께 손을 잡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권영세 장관 역시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그 중국의 예상되는 대응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말하자면 압력을 놓고 충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중국이 북한의 석유 공급을 줄인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참 버틸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버티기가 힘들죠. 지금 그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식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 제공하는 석유가 그 연간 한 400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만일 이것이 뭐 한 절반 정도로 줄거나 또는 뭐 완전히 끊어지거나 이렇게 할 경우 북한이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되면 교통난은 물론이고 난방도 어렵고 또 군 훈련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다만 이제 중국도 하나 이제 그 고려할 점이 만일 진짜로 그 석유를 끊게 될 경우에 중국이 더 이상 그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공급은 그야말로 북중 간의 마지막 그 수단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권영세 장관이 북한 핵무기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일각의 견해는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이 뭐 장거리 핵무기 또 단거리 핵무기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뭐 실험을 하고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왜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꼭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걸까요?
예, 그 권영세 장관이 이 발언을 한 맥락을 보면요. 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 또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는 대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 말하자면 인접한 나라에 대한 인접한 나라들을 겨냥하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는 이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전략이 근본적으로는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지 한국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은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북한 핵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미국 외교협회라는 단체가 분석한 소식인데요. 이 핵무기 1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다 그러면 참 많은 양인데 이 협회가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고 추정을 한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요. 미 외교협회의 이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이 협회가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거나 그걸 토대로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 그 이전에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이나 또는 기관들 여기저기에서 나온 분석을 토대로 추정을 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지난 2017년에 미국의 정보 관리들이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예. 보고서를 보면요. 그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최대 6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고 또 그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는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12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를 보면 따라서 매년 12기라 그랬으니까 이후 5년이면은 지금 그것도 60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 현재에는 100개가 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네네. 평가나 분석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 북한의 핵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자나 또 기관도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추정치가 있을 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관마다 편차가 크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자,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북한이 확보한 핵물질 추정치가 뭐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도 뭐 여러 정보기관이 있고 또 연구기관도 여럿이기 때문에요.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교협회는 지금 한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소죠. 그 미국 랜드 연구소라고 있는데 예. 2027년에는 핵무기를 한 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예. 또 핵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그 핵과학자 협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BAS라고 그러는데요. 예. 작년의 경우야 아마 핵물질 보유량이 아마 한 40개 내지 5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마다 북한의 그 핵물질 보유량 이런 것이 좀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30일 코로나 신규 발열 환자가 4천 명대로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북한의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그 북한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네. 북한 당국은 최근에 신규 발열 환자가 이제 4천 명대가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 북한이 코로나가 곧 종식되겠다 이렇게 그 발표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미국 그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지난 2년간 전부 다 그 코로나를 알았는데 거기에 그 분명한 몇 가지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을 경우, 백신을 안 맞았을 경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 지금 누적 발열 환자가 한 400만 명이고 사망자가 7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진짜라면은 이것이 그 북한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 사망자 비율인데 이렇게 백신도 안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적은 것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아마 북한의 그 오미크론 코로나 이런 것이 발생을 했으면 아마 그 환자가 최소한 1천만 명 정도 발생을 할 것이고 네. 3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하고 그 외부의 발표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 두고 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스페인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대북 경고 내용 그리고 북한이 상당한 핵물질을 보유했다고 미 외교협회가 분석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현재 미국을 이끌고 있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44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43명뿐인데요. 재선에 실패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4년 뒤에 다시 도전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연임하지 않고 두 번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1888년에 재선에 도전했다가 벤자민 해리슨 후보에게 패했지만 4년 뒤에 해리슨을 누르고 다시 백악관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대통령이 딱 한 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납니다. 처음 대통령에 당선돼서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독신이었는데요. 재임 중에 친구의 딸이었던 프랜시스 폴섬과 결혼했습니다. 내 나이가 그때 50이 다 됐었는데 아내 프랜시스는 20대 초반으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죠. 젊고 아름다운 아내는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난 1837년 3월에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인데요. 이 스티븐이라는 이름은 자라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뉴욕주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내가 일하던 법률사무소는 예전에 밀러드 필모 대통령이 속했던 곳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민선 보안관으로 처음 공직 경험을 쌓았습니다. 뉴욕주 1위군의 보안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던 건데요. 사형수를 교수형에 처하는 일도 맡았기 때문에 행맨, 그러니까 교수형 집행인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보안관 임기가 끝나자 클리블랜드는 다시 변호사 생활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다가 주변의 권유로 시장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헨리 프랭클린 그래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And he ran first for sheriff and then he became mayor.
보안관을 지낸 뒤에 시장이 됐고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뉴욕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요.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자 1885년에 취임식을 위해서 워싱턴에 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처음 클리브랜드가 워싱턴에 발을 디딘 때였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런 대통령이 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빨리 출세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2년 뉴욕주 버팔로 시장에 당선돼서 1884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겨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There was a recognition that he was an honest man at a time.
클리브랜드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요. 자신이 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사람들도 기용했다는 점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는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기였거든요.
188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제임스 블레인을 후보로 내세웠었습니다. 제임스 블레인은 상원의원을 지냈고 또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당시에는 국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공화당 내 주요 파벌 지도자로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인이 뉴욕 금융업자들과 철도회사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반해서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정직하고 성실한 인상으로 미국 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클리블랜드가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남북전쟁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백악관 집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결혼식 당일에도 업무를 돌봤을 정도였다. 누가 백악관 문을 두드리면 직접 나가서 문을 열어줬고 백악관에 걸려오는 전화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건 의회의 몫이고 대통령은 다만 의회의 보호자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래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나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헨리 프랭클린 그래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He signed more vetoes, I think, than any president before him. Even when there was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어느 전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민들이 힘들어했는데요. 농민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원조를 주는 건 연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날 만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는 자유방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퇴역 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군인에게 개인 연금을 주는 법안을 거부했는데요. 사기로 연금을 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개인 연금 법안을 거부하자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일반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에게 뒤져서 연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There was a close election, but Harrison was a military hero and a great.
1888년 선거는 접전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는요, 남북 전쟁에서 싸운 군사 영웅이었고요, 대단한 공화당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 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할아버지는 9대 대통령을 지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었거든요. 그런 점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끈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부인 프랜시스는 백악관을 떠나며 백악관의 가구와 집기를 잘 돌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4년 뒤에 반드시 백악관에 돌아오겠다는 거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1893년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을 누르고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부인 프랜시스와 두 딸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두 번째 백악관 생활은 그다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이 큰 불황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18%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철도회사 직원 15만 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시카고에 엽서 한 장을 배달하는데 미국 육군과 해군 전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엽서를 배달할 것이다.
네, 시카고 철도회사 노동자들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파업을 일으키자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연방 군대를 파견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했는데요. 헨리 프랭클린 그래프 전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의 설명입니다.
He decided that he would help break the strikes of people who were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철로와 철강 회사에 맞서서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893년에 시작된 두 번째 임기 때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은화의 자유주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근본이제를 옹호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노동자를 창설한 대통령이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조가 노력해왔는데 그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됐죠.
당시 파업 사태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기업 쪽에 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또 근본이제를 옹호하자 대통령이 기업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미국이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유방임주의를 믿었고 경제에 개입하는 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국민들 사이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여러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회에 맞서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그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는 길목에서 새로운 대통령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그래프 교수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직의 전환기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he was a president who did not have charisma.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없는 대통령이었고요.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요. 별로 연설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평범했고요. 의회와 협상에 아주 능했지만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도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는데요. 그 평온한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현대 대통령으로 가는 서문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2대와 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의 벨고로드에서 3일 폭발이 발생해 최소한 3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폭발로 인해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의회의 안드레이 클리샤스 의원은 텔레그램에 벨고로드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민간 건축물이 파손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공격 행위라고 주장하고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대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멜리토폴의 이반 페도로프 시장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멜리토폴의 러시아 군사기지 4곳 가운데 한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에서 민생고와 정치 세력 간 대립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수도 트리폴리와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해 리비아 동부 도시 토브룩에 있는 하원의원 청사를 비롯한 공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윌리엄스 유엔 리비아 특사는 2일 트위터에 평화적으로 하는 시위는 권리는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토브룩에서 있었던 하원의원 청사 급습과 같은 공공기물 파손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유전지대인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유엔의 인정하에 수도 트리폴리를 통치하는 리비아 통합정부 간의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측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거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오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정권에서 퇴진시켰지만 이후 정치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일 최근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설치한 가스 채굴 시설을 향해 비행하던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단체의 무인기 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지중해 천연가스 매장 지역 영해 문제와 관련한 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해당 무인기들은 조기에 발견됐고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일 취임한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 가자에서 테헤란, 레바논 해안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죽음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경고한다며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크런 경찰당국은 경찰의 과잉 대응 여론이 일자 3일 경찰의 보디캠 영상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에크런 경찰은 지난달 27일 교통수칙을 위반한 25세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 씨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불복하고 도망치는 워커 씨에게 최소한 60차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커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진 워커 씨의 변호인 보디 디스터 변호사는 비컨 저널 신문에 당시 경찰이 몸에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을 보면 잔인하다며 워커 씨의 몸 곳곳에 총알이 박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커 씨 총격 사건으로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백인 경관의 목누르기 제압으로 인해 사망하면서 미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미국 최대 경축일인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가뭄으로 인해 불꽃놀이를 포기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인들은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꽃놀이를 즐깁니다. 하지만 올해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제기되면서 미 서부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취소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함남 남부와 황해도는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7월 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